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내 전술핵 배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보내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가 하는 발언은 위험한 종류이며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 국영 언론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전술 핵무기 배치를 러시아에 요청해왔다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해왔고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핵 군축 협정인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와 2년에 한 번씩 해오던 핵전력 관련 자료 공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그들이 뉴스타트의 특정 양식 준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 자료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오늘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은 미국이 자료를 우리에게 주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면서 뉴스타트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미국은 러시아와 달리 해당 협정을 공식 중단하지 않은 만큼 해당 조항을 전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양국 간 깊은 유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존중의 뿌리를 둔 깊은 유대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치, 경제, 안보와 국민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는 한국이 미래의 세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상당한 국제적 리더로 부상한 것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법들을 개발하려는 한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2021년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와의 싸움을 진전시키는 일에 진력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동의의 뿌리를 둔 투명하고 책임있는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력하고 탄력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은 공유된 안보와 번영의 수호, 기후위기 해결, 세계보건과 전염병 대비태세 촉진, 그리고 신흥 기술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반하지 않고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일 등 가장 큰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처음 열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자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 체계와 수천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훈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3천 명 이상의 병력과 약 300개의 장비가 이번 훈련에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 기간 중 러시아 내 세 곳에서 이동식 야르스 체계 기동 훈련이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전략미사일군이 옴스크 미사일 부대를 점검하고 야르스 체계로 무장한 노보시비르스크 미사일 부대와의 지휘와 참모훈련 등 이들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미사일 요원들은 중앙군관과 항공우주군 부대 및 병력들과 협력해 위장과 현대 항공정찰 수단들에 대한 반격 관련 일련의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르스 ICBM은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 각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진입체 탑재가 가능하며 작전 반경은 1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중미 국가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길에 나서면서 중국을 겨냥해 외부의 압력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특히 타이완은 앞으로도 해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의 과학자들이 달에 수천억 톤의 물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27일 과학 저널인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해서 화제입니다. 달의 탐사기지 또 정착촌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인류의 바람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과 인도의 과학자들이 달에서 찾아낸 이 물 흔적을 두고 그동안 어떻게 달에 물이 존재하게 됐는지 달의 탐사기지나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2020년에 달에 다녀온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가져온 토양 샘플을 분석한 중국의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팀이 많게는 수천억 톤에서 수천억 톤에 달하는 물이 달에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은 겁니다. 토양 속에 있는 1mm가 채 안 되는 유리 알갱이가 이 달의 물 저장소이고 흔적을 남긴 주인공이랍니다. 규소 성분의 이 유리 알갱이는 과거 달과 운석이 충돌했을 때 만들어졌는데요. 태양풍의 수소 성분, 달 표면에 산소가 결합돼서 수소 산화물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유리 알갱이에 스며들었으며 달 표면 전체에 이 유리 알갱이가 있는 만큼 적어도 약 3억 톤, 많게는 약 2,700억 톤의 물이 달에 존재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유리알갱이에 열을 가하면 쉽게 물을 추출할 수 있는 원리랍니다. 달 현지에서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인류의 달 탐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된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CHIPS and Science Act is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his is the moment.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 반도체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에 북한,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낮 기온은 확연한 봄 기온인데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은 좋지 않은 날입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오전에는 평안 남도와 황해도 용현,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 북도 지역에 불겠고요. 오후에는 서남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 그리고 2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 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1.5m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전에는 서해 쪽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 20도입니다. 서해는 신의주는 3도에서 16도, 개성은 3도에서 19도, 함흥은 4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24도까지 오릅니다. 원산도 8도에서 시작해서 낮 최고 24도, 청진은 3도에서 15도 사이, 끝으로 해산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08년과 2021년 사이에 개발도상국들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미 등 우크라이나 최전선 지역 방문에 나섰는데요. 돌아오는 열차에 동승한 AP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의 전황,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 등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예, 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이곳에서 그를 볼 준비가 됐다면서 나는 그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 시 주석과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접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에 러시아를 다녀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식, 비공식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자신의 이 러시아 방문을 평화의 여정으로 묘사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해법 모색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이 성명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난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또 대화할 것이라는 그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그 사이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초청에 대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9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마오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줄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모든 관련 당사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의 그 평화 협상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가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AP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전면 철수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 도네츠크, 루안시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대한 합병을 선언했고요. 현재 친러 행정부가 해당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부 바흐무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방에서는 바흐무트 손실이 이 전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을 승리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이 파이로 비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승리, 작은 발걸음 등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도 자주 전선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수미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있는 곳으로 러시아에 점령됐다가 탈환한 곳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옥티르카, 트로스티야네츠 마을 주민들과 관리들을 만나서 격려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날 수미 외에도 공개하지 않은 러시아 국경 근처의 지역을 방문하고 국경 수비대장과 국경 수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핵전련 훈련에 돌입했다고요?
네, 러시아가 29일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원해서 핵전력 점검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에는 약 3천 명의 군인 그리고 약 300대의 군사 장비가 투입되고 전략 미사일군 지휘부가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의 야르스 미사일은 어떤 겁니까?
네, 사거리가 12,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2010년에 처음 실전 배치됐는데요. 러시아 핵전력의 핵심 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에도 이렇게 핵전련 훈련을 했습니까?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핵전력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정례 핵전력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계 지역에서 야르스 탑재 이동식 발사 차량 기동 연습이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미사일 위장, 또 가상의 적의 현대적 공중첩보 수단에 맞선 대응 연습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미국이 주도하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부터 30일 일정으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약 200개국 정상 등 각계 각층 지도자들이 참석하고요. 29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네.
자,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시킨 국제회의체죠?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주창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의 권위주의 국가와 또 부패와 맞서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며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 국제회의입니다. 처음 회의는 2021년 12월에 개최됐고요.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는 1차 회의 때보다는 참여국이 조금 더 많아졌군요.
네, 맞습니다. 1차 회의는 초청국이 110여 개국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모잠비크, 온드라스 등이 참여하면서 약 120개국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는 1차 때와는 달리 미국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5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9일 3차 회의는 한국이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게 되나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일부 동맹국 간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 정부들의 단합, 협력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민주주의 강화 방안, 경제협력, 기술 분야 등도 주요 우제로 다뤄질 거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큰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민주적 재생을 위한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자금으로 최대 6억 9천만 달러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정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서 부패와 싸우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조직을 강화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걸 돕는 등에 쓰이게 됩니다.
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기술 분야라고 하셨는데요. 민주주의하고 기술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첨단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오용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 기술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이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디지털 권위주의 부상에 맞서는 일련의 조처들도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나라가 그 미국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또 눈길을 끌고 있군요.
네, 파키스탄이 이번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초청에는 감사하지만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양자 간에 접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명은 정상회담이 현재 진전된 단계에 있고 그에 따라서 파키스탄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증진하고 강화하며 인권과 부패 척결을 위해서 미국 그리고 공동 주최국들과 양자 간에 참여할 거라고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판해 왔었죠.
네, 중국은 2021년 1차 회의가 열렸을 때도 민주주의가 서방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기치 아래서 세계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2차 회의에 대해서도 미국이 공공연히 이념으로 선을 긋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건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국제관계 민주화를 추동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13년 정도 동안에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구제금융 제공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이 2008년부터 2021년 사이에 22개 개발도상국에 2,4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제공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계은행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 스쿨,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산하 연구기관인 에이드 데이터, 또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28일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제금융 중에서 거의 80%는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제공됐는데요. 주로 아르헨티나나 파키스탄 같은 중간소득 국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네. 2,400억 달러면 이게 상당히 큰 돈인데요. 이들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씩 구제금융을 받은 건가요?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은 약 1,100억 달러를 받았고요. 파키스탄이 약 480억 달러, 이집트가 150억 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9개 나라가 10억 달러 미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개도국에 준 구제금융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였는데요. 이 액수는 이전 20년 동안에 중국 정부가 제공한 구제금융의 규모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이렇게 구제금융을 많이 제공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기존에 돈을 빌려갔다가 나라 재정이 어려워진 나라들을 돕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중국 국영은행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꾸준하게 빚을 갚으면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제금융 규모를 늘린 겁니다. 참고로 중국이 구제금융을 받아가는 중간소득 나라에 적용한 이율은 보통 5%로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반면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매기는 이율은 2%입니다.
네, 이자율이 그러니까 IMF의 2배 이상이 되는 건데 기존의 이 구제금융이라고 하면 주로 IMF가 제공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IMF 외에도 미국도 국제사회 대출기관으로 있으면서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이 빚이 많은 나라를 위한 구제금융 분야에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몸집을 키운 겁니까?
네, 하지만 아직은 IMF에는 못 미칩니다. 다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데요. 2021년에 IMF가 재정적으로 힘든 나라들에 약 68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중국은 같은 해 40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 중간소득 나라들을 위한 구제금융 제공에서 중국은 미국을 대체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마지막으로 중간소득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건 2002년으로 당시 우루과이에 15억 달러를 제공했었습니다.
네, 앞서 중국은 구제금융 말고도 이른바 그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저소득 국가 151개국에 9천억 달러를 빌려줬는데요. 이 돈은 주로 고속도로나 다리, 수력발전댐, 또 다른 기반시설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 회사들이 시행하는 건설 사업으로 돈을 빌린 나라들이 지금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방법원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번복 시도를 조사 중인 특검에 나와 증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슈빌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총기 7정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한 사업장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법원 결정부터 봐야 되겠네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 2020년 그 대선 관련 조사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그런 법원의 명령인 거죠.
그렇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특검의 요구에 따라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번복 시도를 조사 중인 특검은 지난달 펜스 전 부통령에게 진술과 문서 제출을 요청하며 소환장을 통보했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왜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번 판결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미 언론은 28일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 측이 두 사람 간 오간 대화를 행정특권으로 적용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이 요청했지만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27일 이런 요청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펜스 전 부통령이 대배심에서 어떤 내용에 관해서 증언할지도 알려졌습니까?
네, 보스버그 판사는 펜스 전 부통령의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한 2021년 1월 6일 당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적인 질문에 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헌법상 의원들에게 보장된 연설 또는 토론 조항에 따라 상원의장이기도 한 자신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펜스 전 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배심 질문에 답변하는 걸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하지만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선 증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그런 의혹에 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 특검팀이 꾸려진 게 지난해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메릭갈랜드 법무장관은 작년 11월에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혐의입니다. 자, 갈랜드 장관은 첫 번째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권력 이양과 2021년 1월 6일에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개인이나 단체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요. 펜스 전 부통령은 시위대가 공격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펜스 전 부통령이 주재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몇 시간 동안 진행을 막았습니다.
네.
자, 시위대는 당시 마이크 펜스를 목매달아라 라고 외치며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펜스 전 대통령에게 당선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법원은 펜스 전 부통령을 법원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측에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펜스 전 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지 아니면 항소할지는 불분명한데요.
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다른 대화와 관련된 증언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 이 펜스 전 부통령이 특검에서 증언을 한다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전직 부통령이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네.
자, 특히 이 펜스 전 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미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이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관계 입막음 의혹에 관하여 조사 중인 뉴욕 맨해튼 검찰이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아주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맨해튼 대배심이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배심이 언제 다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볼지도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로 가겠습니다. 내슈빌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초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 내용이 또 공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총격범의 신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사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내슈빌 경찰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에서 총격을 가한 오드리 헤이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해 무작위로 총격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자, 경찰 발표 내용 조금 더 들어보죠.
네, 내슈빌 경찰은 28일 총격범인 헤이 씨가 2020년에서 2022년에 합법적으로 총기 7정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구매 사실을 알렸으며 이 중 3정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격범은 진입 지점을 포함해 학교의 상세한 지도를 그리고 총격을 실행하기 전에 건물을 감시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헤일 씨의 총격이 특정 인물을 노린 거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단 에런 내슈빌 경찰 대변인은 헤일 씨가 특정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았으며 다만 이 학교와 이 교회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일 씨는 학교에 들어와 창문과 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총격범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존 트레크 내슈빌 경찰서장은 헤일 씨가 정서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뭐 극단적인 범죄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정신질환이 있는데 총기를 이렇게 뭐 합법적으로 구입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드레크 서장은 헤일 씨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통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 헤일 씨가 뭐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면 경찰이 헤일 씨의 무기를 압수하려고 했겠지만 경찰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사람이 존재했는지조차 전혀 몰랐다고 드레크 서장은 말했습니다.
예. 자,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드레크 서장은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레크 서장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헤일이 그 학교에 다녀야 하는 데 대해 어떤 울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헤일 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 커버넌트 스쿨 출신입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말이죠. 예. 혹시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28일 상원 청문회 출석한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도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 법무부가 총격 사건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갈랜드 장관은 연방 법무부와 지역 경찰이 협력해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일 씨가 성전환자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자, 경찰에 따르면 헤일 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지칭했습니다.
네. 자, 이번 총격으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헤일 씨는 지난 27일 오전 커버넌트 스쿨의 공격용 반자동 소총 두 정과 권총으로 무장한 채 들어가 9살 난 초등학생 3명과 학교장 등 교직원 3명 등 총 6명을 살해했습니다. 참편 이 사건으로 빌리 테네스 주지사의 부인도 친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밤 리 주지사는 사망자 중 한 명인 임시교사 신시아 피크 씨가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사고 당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죠. 관련해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늘었던 이 재택근무가 지난해 크게 또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자, 보고서는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재택근무를 전혀 안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민간 사업장 비율이 약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장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이 예전처럼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일한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7월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거나 거의 안 한다는 민간 사업장 비율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면 지금도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죠?
예,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답한 사업장 비율은 지난 2021년 7월에서 9월 기준으로 약 10%였고요. 자, 이 비율은 2022년 8월, 9월 기준 약 11%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정보 관련 사업체로 70%에 가깝고요. 이어서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가 약 50%, 교육 서비스가 4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은 과열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근로자 우위의 시장인 셈인데요.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확대를 제안한 사업장이 많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신규 채용을 위해 지원자에게 재택근무의 확대를 제안했다는 사업장의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네.
자, 이것만 봐도 현재 각 사업장이 재택근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팬데믹 국면이 완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민간 기업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들이 올해 들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대표적인데요. 아마존의 앤디 젤시 최고 경영자 CEO는 지난달 협력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는 5월부터 최소한 주 3일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디즈니사도 3월부터 주 4일 사무실 출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제전문지 폴천에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주 5일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기업 쪽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또 이유가 있죠.
예, 채용 관련 업체 레쥬메 빌더가 재택근무와 관련해 이 사업장 대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자,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증진된다는 응답률이 55%로 가장 높았고요.
네네.
창의성 향상이 50%, 생산성 향상이 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면서 또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더군요.
예,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제공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출퇴근 지원, 임금 인상, 사무공간 개선 등의 방안이 뒤따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네 번째 순서입니다.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 안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들이 점차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인종 간 불평등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역시 불평등한 관계였던 남녀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Despite the dangers, Vivian and others were on a mission to get blacks registered and voting in Selma.
1960년대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성차별도 미국 안에서 금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관행이었던 성희롱을 민권법에 근거해 성차별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면서 성희롱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86년 성희롱을 민권법 7조가 금지하는 직장 상사에 의한 성차별 가운데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메리트은행대 빈슨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메리트은행에서 일했던 한 여성이 성희롱을 겪고 해고된 뒤에 이것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던 것에 대한 심리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성희롱이 원고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민권법 7조가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1998년 성희롱이 해고나 강등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배치와 같은 명백한 행동을 초래했을 때 이에 대한 고용주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희롱이 직접적인 성접촉 외에도 성을 대가로 인사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초래했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피해자가 느끼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성추행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이유로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embers of Congress are now required to take a mandatory training on sexual harassment. The U.S.
연방 대법원 판례와 연방 정부 그리고 인권 단체들 노력으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미국 안에서는 여전히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비영리 단체인 Stop Street Harassment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가운데 84%, 그리고 남성 중 43%는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네 번째 시간으로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현대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차세대 산업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을 핵심 기술입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입니다. TV와 냉장고, 청소기 등 각종 전자, 전기제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보려는 것은 바로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입니다. 노트북 코너에 왔습니다. 각 제품에 빠지지 않고 붙어져 있는 스티커가 있네요. 이 제품에 들어간 중앙처리장치, 즉 CPU가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스티커인데요. 대부분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인텔과 또 AMD에서 만든 CPU가 들어가 있다는 안내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잡히셨나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란 무엇이고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떤지,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반도체라는 게 뭐죠?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이 반도체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반도체를 가리켜 일부는 산업의 쌀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반도체는 한자로 이 절반 반에 전기를 통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뜻하는 이 도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반만 통하게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 반을 뜻하는 세미에 도체인 콘덕터를 합해서 세미콘덕터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의 작용 원리는 이 반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숫자 0과 1, 이 두 개의 숫자로 이뤄진 이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통할 때는 1, 그리고 통하지 않을 때는 0을 나타내는 거죠. 반도체는 바로 이런 이진법을 통해서 이 모든 디지털 기기의 기억과 연산장치에 활용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상식 보고 갈까요? 반도체는 손톱보다도 더 작은 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칩의 기본판 역할을 하는 것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의 기본 소재가 되는 물질이 바로 규소입니다.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리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첨단 IT 산업단지 실리콘밸리의 이 실리콘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IT 산업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반도체, 도대체 어디에 쓰이죠? 자,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 기상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의 기본적인 일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이 반도체가 들어간 곳이 몇 번이나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침 5시 반, 스마트폰이 기상시간을 알리네요. 이 졸린 눈을 비비고 화장실에 들어가 형광등 스위치를 켭니다. 샤워를 마치고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야죠. 또 옷을 입고 내려와서 에어프라이어에 베이글을 넣고 데운 뒤 냉장고에서 크림치즈를 꺼내서 발라먹고요. 커피머신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십니다. 의류관리함에 넣어둔 외투를 꺼내 입고 집을 나섭니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 중에 반도체가 들어간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자, 하나씩 보죠. 스마트폰과 형광등 스위치, 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와 냉장고, 커피머신, 의류관리함, 이렇게 최소한 7곳에 등장합니다. 출근 전까지만 해도 이런데요. 조금 과장하면 반도체는 우리가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싱 인더스트리 그룹의 던 티우라 최고 경영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 semiconductor in almost every single thing that you buy. Everything that we buy has.
티우라 CEO는 이 센서가 들어있는 제품이나 인터넷에 연결되는 제품 등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 반도체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어느 정도 규모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지난 20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390억 달러였는데 20년 뒤인 2021년엔 약 5,56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판매 규모는 46%로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한국이 21%로 2위에 올라 있고요. 이어서 일본과 타이완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주요 반도체 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규모 1위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네요. 이 자유시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이 광고 음악은 꼭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짧으니까 반복해서 들려드릴게요. 빰, 빰빰빰빰. 아시겠나요? 네,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특히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 즉 CPU 제조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인 AMD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인텔 CPU의 전 세계 점유율은 70%에 이릅니다. 2021년 기준 인텔의 판매 수익은 약 79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약 234억 달러의 3배를 훌쩍 넘긴 규모입니다. 자,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21년 미국의 수출을 보면요. 반도체가 6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제유와 항공기, 원유 등과 함께 수출 탑5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반도체인 겁니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 등 이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는 27만 7천 개 달하고요.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를 모두 합하면 185만 개에 달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도전 과제는 뭘까요?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These chips were invented in America. Let's get that straight. They were invented in America. We used to make 40% of the world's chips.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발명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고 미국이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거의 4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0%에 불과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최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일명 칩스법에 서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의 공장 투자 시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또 반도체 시설 건립 및 연구개발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카일 스콰이어스 애리조나 주립대학 공학부 학장은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Chips and Science Act i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moment to build out capabilities.
칩스법은 일생일대의 기회로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역량과 기반 시설,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는 때라며 이 역량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스콰이어스 학장은 말합니다. 이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지난해 12월엔 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를 들여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외 기업의 투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업체의 투자 발표에 맞춰서 공장을 방문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what we're all seeing. America manufacturing is back, folks. America manufacturing is back.
최근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반도체 생산의 주요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동맹체인 치4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할 때 전곡을 찔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hit home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ever had someone say something that really hit home for you?
Definitely. There was a time when my friend pointed out that I tend to procrastinate all my goals, and it really hit home for me. I realized I needed to start taking action and making changes.
It's tough to hear criticism, but when it comes from someone we trust, it can really hit home and make us see things in a new light. 상대방에게 어떤 비난이나 충고를 들었을 때 그 말에 전곡을 찔린 기분이다, 실감하게 됐다, 이런 표현 hit home이라고 합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Have you ever had someone say something that really hit home for you?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전곡을 찔린 기분 들은 적 있나요?
When my friend pointed out that I tend to procrastinate on my goals, it really hit home for me.
내 친구가 나는 내 목표를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It really hit home for me.
정말 깨닫게 됐어요. 정말 공감했어요. 전곡을 찔렀습니다.
It's tough to hear criticism. It's tough.
힘든 일이죠.
To hear criticism.
비판을 듣는 것은
But when it comes from someone we trust.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It can really hit home.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전곡을 찔렀어요.
Make us see things in a new light. See something in a new light.
새로운 빛으로 어떤 것을 다시 보게 되다.
Make us see things in a new light.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Your criticism about me really hit home.
나에 대한 당신의 비난은 전곡을 찔렀어요.
Your criticism about me really hit home. I realized I was doing nothing.
나에 대한 당신의 비난에 실감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Hit home, hit close to home.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Hit home, hit close to home.
집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집 가까이에 닿았다는 말이니까 집은 가장 개인적인 장소죠. 내 가장 은밀한 장소까지 너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슴에 탁 하고 와닿았다. 정말 실감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다. 남의 일 같지 않다. 내 일 같다. 정말 실감하게 됐다. 이런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heard the news?
What news?
The pandemic is still going on and the cases are still rising.
Yeah, I heard that. But it hasn't really affected me yet.
Well, it finally hit home for me. My friend's parents got infected and it's really serious. That hit close to hom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the news?
뉴스 들었어요?
The pandemic is still going on and the cases are still rising.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It finally hit home for me.
이것이 이제야 실감이 나요.
My friend's parents got infected.
내 친구의 부모님도 걸렸어요.
That hit close to home.
그것이 나를 정말 실감나게 했어요. 자, 그럼 끝으로 전곡을 찔렀다.
Hit hom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someone say something that really hit home for you?
Definitely. There was a time when my friend pointed out that I tend to procrastinate on my goals, and it really hit home for me. I realized I needed to start taking action and making changes.
It's tough to hear criticism, but when it comes from someone we trust, it can really hit home and make us see things in a new light.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That really hit home for me.
전곡을 찔렀어요.
That hit close to home.
어떤 말이 가슴에 탁 꽂혔다. 어떤 말에 크게 공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